자신을 살피고 그 후에 떡을 먹고 잔을 마실지니라.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 종종 저지르는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아니 실수가 아니라 죄라고 해야 옳을 것입니다. 그 죄는 앞뒤 문맥을 보지 않고 한 짧은 문단의 말씀을 떼어내서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거두절미하고 앞도 버리고 뒤도 자르고 중간에 있는 본론만 묵상하는 것입니다. 왜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가? 늘 시간에 쫓겨서 말씀을 읽을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긴 연결된 말씀을 읽을 시간을 낼 수도 없고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에 의무적으로 하는 큐티가 quiet time이 아니라 quick time이 되고 맙니다. 주님의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는 시간이 아니라 빨리 해치우는 시간이 되고 맙니다. 당연히 말씀으로부터 조용히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깊이 묵상하는 자에게 계시하시는 주님의 계시를 보지 못합니다. 마음이 급하기에 아무것도 깨닫지 못합니다. 죄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에 부딪히면은 절단이 나야 되는데, 천지개벽의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사야 선지자처럼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하고 넙죽 엎드리든지, 아니면은 여호야김 왕처럼 성경 두루마리를 난도질을 하고 불에 던져 넣든지, 아니면은 진정 하나님을 만났기에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든지 해야 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한 때로는 주님께서 의도하신 의미와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도출해냅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고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내려다보실 때 이것보다 더 큰 희극은, 아니 비극은 없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분은 없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은 전혀 존귀하신 분이 아니기에 매일 인터넷으로 온갖 썩어 없어질 것들을 보고 들을 시간은 늘 있지만은 막상 자신과 자녀들에게 영생과 참된 축복을 주실 하나님 말씀은 보고 들을 시간이 하루에 30분도 없는 분들은 없습니까? 아마 여러분이 깨끗한 양심으로 이 질문에 대답하신다면은 고개를 떨구어야 정상입니다. 매일 큐티가 퀵타임이 되어버려서 하나님 말씀을 거두절미하고 읽는 분들은 없습니까? 오늘 설교 본문은 17절에서 시작해서 34절에서 끝나는 긴 말씀의 중간 부분입니다. 당연히 오늘 말씀의 온전한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는 바울이 오늘 본문 앞에서 한 말, 그리고 오늘 본문 뒤에서 한 말을 같이 읽어봐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시간이 없어서 중간 부분만 읽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이 의도한 메시지를 듣지를 못합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 먼저 자신을 살펴야 한다 하는 메시지는 포착하지만은 자신을 살핀다는 말의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죄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죄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 엉뚱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깨끗한 양심으로 진실하게 회개했는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꾸짖음은 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의도하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함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방금 전에 제가 오늘 설교 본문을 읽었을 때 특별히 27절, 28절, 29절을 읽었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죄를 떠올리셨고 어떤 죄를 회개했습니까? 무슨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17절부터 2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먼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꾸짖습니다. 내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일에 있어서는 너희를 칭찬할 게 없는데 그 이유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해가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모여갖고 많은 잡음을 내고 많은 친교를 하는데 도대체 유익이 되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너희가 교회로서 모일 때 너희가 하나 되지 못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고 그 말이 어느 정도 사실인 것을 믿는다고 합니다. 하기야 진실한 자들이 드러나려면 분파가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하는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우리 개역성경이나 개역개정판은 원어의 의미를 잘 전하지를 못합니다만은 다른 모든 영어성경과 한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너희가 함께 모여서 먹는 것은 주의 만찬이 아니니라. 너희는 지금 너희가 먹는 것이 주의 만찬이라고 The Lord's Supper라고 생각하고 먹고 마시고 있는데 전혀 주의 만찬이 아니라고 합니다. 착각하지 말아라. 너희는 지금 헛짓을 하고 있다 하고 말하는 겁니다. 왜 주의 만찬이 아니라고 하는가? 21절을 보면 왜냐하면 하고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너희가 식사할 때 모두 남을 생각지 않고 먼저 갖다 먹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실컷 먹고 마시고 취하는 반면에 아마 주로 부자들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프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마 주로 일 때문에 늦게 올 수밖에 없었던 가난한 사람들과 노예들이었을 겁니다. 이 말을 한 후 바울은 이들을 힐난합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어서 교회에 와서 식사를 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고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을 모욕하느냐 하고 몰아칩니다. 그리고 탄식합니다. 내가 도대체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그리고 말씀을 시작하면서 17절에서 한 책망을 되풀이합니다. 나는 너희를 칭찬할 수 없노라. 너희는 질책을 받아 마땅하다는 말에 우회적인 표현입니다. 이것이 17절에서부터 22절까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앞에 있는 말씀의 핵심 내용입니다. 너희들은 지금 주의 만찬이라고 성만찬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거는 전혀 성만찬이 아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질책을 받아 마땅하다 하는 것이 이 말씀의 배경의 요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왜 질책을 받아야 하는지 그 근원적인 이유를 밝힙니다. 지금까지 밝힌 것은 믿지 않은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는 상식적인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믿는 자들에게 깨달아야 하는 이유를 밝힙니다. 23절을 보시면 역시 왜냐하면 하고 시작합니다. 왜 너희는 질책을 받아야 하는가? 그 이유는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영어 성경이나 원어를 보면 주님으로부터가 강조되어서 먼저 나옵니다. 내가 주의 만찬과 관련해서 너희에게 가르친 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오늘날 우리들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듣지 않고 특정 목사의 이야기, 특정 전도자의 이야기로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 목사님은 저렇게 생각하시는구나.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주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미리 쐐기를 박는 겁니다. 이건 내 얘기가 아니다. 주님 말씀이다. 따라서 두렵고 떨림으로 들을지어다 하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전에 고린도 성도들에게 전했던 말과 지금 다시 되풀이하는 말의 권위의 출처는 다름 아닌 주님인 것을 강조한 후에 이제 주님이 하신 준엄한 성찬식 제정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주 예수께서 배반당하신 날 밤에 떡을 취하여 감사기도 하시고 떼신 후에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주님은 이것은 내 몸이라고 얘기하시지 않고 너희를 위한 내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몸에 일어난 것은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채찍과 십자가 못에 몸이 찢기고 죽은 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다. For you 하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예식을 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이 예식의 목적은 너희를 위하여 내가 죽었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 지금 말씀의 초점, 핵심이 어디 있는가? 죽었다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여기에 있습니다. 25절을 보면 마찬가지로 주님은 식사 후에 잔을 취하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 잔은 내 피로 맺은 새 언약이니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주님이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것은 새 언약을 맺기 위한 것이라고. 구약 수많은 곳에서 예언하신 대로 너희에게 죄사함을 주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법을 잘 지킬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제는 너희가 내 참 백성이 되고 나는 참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성찬식을 할 때마다 너희를 위하여 피를 흘리고 죽은 나를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죽으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하시던 도중에 성찬식을 거행하신 것을 상기시키면서 성찬식의 목적은 한마디로 주님이 너희를 위하여 죽은 것을 기억하기 위한 것임을 상기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찬식의 그 의미를 밝힙니다. 27절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치 않게 주의 떡을 먹거나 주의 잔을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더럽히는 죄를 짓는 것이라. 누구든지 주님이 왜 죽으셨는지 주님의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기억하지 않고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주님의 죽음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신을 위하여 몸이 찢기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주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28절을 보면 사람이 자신을 살피고 그 후에야 떡을 먹고 잔을 마실지니라 합니다. 성찬은 생각 없이 참여할 것이 아니라고, 심각한 자기 성찰 후에 참여할 일이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삶을 면밀히 살핀 후에 참여하지 않으면 내 의도와는 정반대로 주님을 모독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주님을 모독하면 죄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29절을 보면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자신이 먹는 떡이 주의 몸인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늘 집에서 먹는, 배를 채우기 위해서 먹는 떡으로 알고 경박하게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합니다. 몸을 찢기고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자신을 사랑하신 그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분별하지 못하고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자신의 죄의 사함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의 죄를 먹는 것이라고, 자신의 죄를 더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성찬이 주님의 은혜를 받는 기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주님의 저주를 받는 기회가 된다고 경고하십니다. 바울은 주님의 성찬 제정 말씀을 인용하고 그 의미를 해석해 준 후에 이제 그 말씀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결론적인 교훈을 말합니다. 30절을 보면 먼저 너희 중에 몸이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죽은 자가 적지 않은 이유는 너희가 자신을 살피지 않고 여기 성찬에 참여했기 때문이라고 말해줍니다. 자신을 살펴봤으면은 그런 불행을 당하지 않았었을 텐데 너희가 불행을 당한 것은 주님의 징계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와 바위에서 솟구쳐 나온 물을 마셨지만, 다시 얘기해서 신령한 음식을 먹고 마셨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에 각종 질병이 걸리고 그리고 광야에서 엎드러진 것, 죽임을 당한 것을 상기시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덧붙입니다. 주님이 징계하신 것은 너희를 심판 때, 마지막 심판 때 정죄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정죄받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너희들 지금 지상의 육신의 삶, 그것에 조금 고통을 줌으로써 나중 심판 때 구원받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을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성도들아 하고 따뜻하게 부르면서 그런즉 이제는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배고프거든 집에서 먹으라. 그래서 교회에서 모일 때는 그 모임이 심판을 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 앞과 뒤를 같이 보지 못하면 엉뚱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성찬의 의미는 다양합니다. 성찬은 무엇보다도 기독교 믿음의 본질을 표현합니다. 우리가 믿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간결하게 보여줍니다. 또한 성찬은 기독교의 사랑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씀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또한 성찬은 기독교의 소망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나중에 주님 나라에서 주님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실 소망,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성찬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잘 표현해 주는 예식입니다. 또한 성찬은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의미합니다. 코이노니아, 커뮤니언. 그래서 많은 교단에서는 이것을 성찬식, 커뮤니언 서비스라고 부릅니다. 또한 성찬은 주님께 감사의 예식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것을 감사하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단, 교회에서는 이것을 유카레스트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성찬은 주님을 기억하는 예식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예식입니다. 그러기에 많은 교단, 교회에서는 이것을 메모리얼 서비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성찬의 어떤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가? 주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성찬에 관한 주님 말씀을 인용한 목적은 무엇인가?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받고 구원받은 자들이 마땅히 이웃에게, 특별히 믿음 안의 형제 자매들에게 보여야 하는 사랑이 무엇인지,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특별히 교회에서 애찬을 할 때 보여줘야 되는 사랑이 무엇인지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기까지 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닮기 원한다고 하는 자들이 자기 몸이 찢기는 것은 고사하고 자기 피를 흘리는 것도 고사하고 어찌 배고픈 거 하나를 참지 못해서 다른 형제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느냐. 어찌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가난한 형제들이 먹을 것을 남겨놓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형이상학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먹고 마시는 실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추상적인 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음 안의 식구들조차 돌아보지 않는 그 구체적인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예배 기원문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이 무엇인지 비로소 알고 따라서 이제는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따라서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는 더 이상 버릴 수 없기에, 왜냐하면 주님의 죽으심은 단 한 번으로 끝나는 누구도 되풀이할 수 없는 죽음이기 때문에,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는 형제를 위해서 죽는 것이 마땅하도다 얘기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생각이 하도 타락해 있어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즉시 아, 저거는 이상적인 얘기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형제를 위해서 죽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러면서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얘기합니다. 우리가 죽지 못할 것을 아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초대 교회의 성찬은 애찬의 일부였습니다. 우리 애찬, love feast, 그리고 아가페 meal이라고 하는 것. 모일 때마다 같이 식사를 했는데, 애찬을 했는데 성찬은 애찬의 일부였습니다. 성찬은 늘 온전한 식사를 할 때 그때 예식의 일부였습니다. 애찬의 1차적인 목적은 주님 안에서 같이 먹고 마시는 천국의 삶을 실제로 누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있었지만은 또 다른 1차적인 목적은 교회 안에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리고 예수를 전파한다는 것은 순교당하는 것을 의미했고 순교당하지 않으면 수감당하는 것을 의미했고 수감당하지 않으면 실직당하는 것을 의미했고 실직당하지 않아도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방법으로 어려움 당하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는 고아가 많았고 고아부가 많았고 가난한 자들이 많았습니다. 갇힌 자들이 많았습니다. 누군가는 이들을 도와야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바로 자신의 믿음을 타협하지 않았기에 그 많은 고통을 당하고 사는 사람들, 그들의 자녀들 돕는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 예수 믿는 거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입으로만 믿는다 그러면 되거든요. 그러나 초대교회 당시 믿음은 늘 대가를 동반했습니다. 주님을 믿을 때는 수많은 고난을 치러야 됐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이 암시하듯이 애찬은 그리고 애찬 때마다 했던 성찬은 교회 부자들과 가진 자들에게는 심히 불편한 경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매주 모일 때마다 자신과 같이 하기 싫은 가난한 자들, 노예들, 과부, 고아들 이런 자들과 같이 밥을 먹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그들과 같이 똑같이 음식을 먹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집에서 밥 먹으면은 가난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거 얼마든지 먹고 사는데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애찬을 하고 성찬식 하는 것이 너무나도 불편한 경험이기에 기독교가 국교화되면서 그 얘기는 예전에 기독교를 핍박했던 자들이 이제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리더들이 되면서 성찬식은 예배로 흡수되고 말았습니다. 같이 긴 시간에 걸쳐서 밥을 먹는 가운데 행했던 예식이 아니라 예배 드릴 때 하는 한 순서가 되고 말았습니다. 캐도릭에서 메스가 되고 만 거예요. 성찬은 그저 식이 아닙니다. 예수님 사랑의 상징이 아닙니다. 떡 한 조각과 포도주 한 모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성찬은 윤리적인 행위입니다. 음식을 나눔으로 윤리적인 행위를 수행하는 겁니다. 특별히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이들을 구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류 기독교는 주의 만찬, 성찬을 고린도 전서 11장의 일반 식사로부터 분리시켰습니다. 복음서의 마지막 유월절 식사로부터 구분하고 분리시켰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은 성찬식을 예배 도중에 간단하게 하는 것, 이것이 정상인 줄 알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설령 그런 차별을 식사하는 것으로부터 차별화시키는 것을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정당화시킬 수 있다고 해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주의 만찬은 식사 상황에서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그 11장 21절 말씀대로 각자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는 것은 그건 주의 만찬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 교회에서 주의 만찬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주의 만찬이 아닌 것을 봅니다. 첫째, 우리가 하는 성찬식은 식사가 아닙니다. 참석자들이 테이블 주위에 둘러앉지를 않습니다. 서로를 보고 이야기하고 섬기지를 않습니다. 떡 조각 그리고 잔 개인적으로 봤습니다. 성찬에 참여하지만은 내 개인적으로 봤습니다. 서로 사랑을 나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인간적이고 외롭게 성찬을 봤습니다. 우리 세상에 거지들이 말라빠진 빵 한 조각 서로 나눠 먹는 것보다 주의 만찬 테이블에서 크리스천이 갖는 교제는 더 빈곤하기 짝이 없습니다. 많은 교회들, 특별히 미국 교회들을 보면은 생전 모이지 않다가 1년에 몇 번 신교실에서 커피 아워를 갖고 특별한 날에만 church supper를 같이 먹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를 보면은 주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웃에게 마땅히 보여야 되는 사랑,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표현되었는가? 테이블 펠로우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4절 그리고 사도행전 4장 말씀을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이들은 제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떡대기에 힘썼다고 합니다. 모일 때마다 성찬식에 애찬을 하면서 성찬에 힘을 쓴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서로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어서 핍절한 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랬기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보면은 매일 믿는 자의 숫자를 그들에게 더해 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찬란하게 드러났는가, 교회가 어떻게 놀라우게 부흥했는가, 교리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몇 개 외워갖고 앵무새처럼 나가서 떠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거 못했어도 이들이 사는 삶이 정말 천국의 삶이고 아름답고 복되고 즐거운 삶인 것을 마음방에 과시함으로써 이들이 자동적으로 오게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선교에 관한 말씀을 설교하면서 봤습니다마는 이스라엘 구약 백성들 선교 방식은 원심적인 것이 아니고 나가서 전하는 게 아니라 구심적인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삶을 보고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 발로 와서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두 가지 선교를 다 해야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첫 번째 파트, 정말 선교하고 싶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으면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매주 갖는 애찬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가질 주의 혼인잔치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자 안에서 자신을 주신 그 행위, 이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의 구체적인 행위입니다. 이것은 행위였다는 것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크리스천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그저 머리로 생각하고 느끼고 의도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택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구속하신, 이스라엘의 후예인 우리들을 그렇게 하신 구체적인 행위였습니다. 크리스천의 사랑은 내적인 어떤 성향, 태도, 감정 이런 것이 아니라 행위로 드러나야 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 이것은 분리가 불가능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렇다면 우리는 수없이 거짓말을 합니다. 주위에 수많은 믿음 안의 형제들 돌아보지 않으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찬양을 합니다. 우리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그 표현이 우리 교회 안에서 믿는 형제 자매들에게부터 먼저 나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을 보면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합니다. 우리 크리스천의 사랑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듯이 자신을 주는 것, self-giving, 이것이 사랑입니다. 여러 종류 줄 수 있습니다. 돈을 줄 수 있고 시간을 줄 수 있고 달란트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만찬에서 구체적으로 보여준 것은 먹을 것과 마실 것, 이것을 나눠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주님을 믿기에 그리고 주님을 전하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하고 수감당하고 실직당합니다. 전 세계 수많은 주님의 교회에서 고아와 과부와 갇힌 자들과 병든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을 누가 돌아봐야 되겠습니까?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된 자들이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요한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요한에게 여기 너희 어머니라, 어머니에게는 어머니의 아들이니다 얘기했습니다. 이제는 돌보라고. 주님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 믿음 안의 식구들 돌아보는 것입니다. 저희들 우리 교회 안의 식구들을 돌아봐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미국에 사는 크리스천들은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한 고난받는 자들은 참 드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홈리스가 제3세계에서 웬만큼 사는 사람보다 더 나은 삶을 누리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눈을 돌려서, 이기적인 생각으로부터 눈을 돌려서 전 세계를 봐야 됩니다. 주님 보시기에는 그 모든 자들이 자기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모든 교회들이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들을 보고 우리 자신을 잘 살펴야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은 자신을 잘 살피고 그 후에 성찬식에 참여할지니라 말씀합니다. 그 수천만, 수억 크리스천들이 고통받는 것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순간순간 보면서도 우리가 비싼 음식점에 가서 배를 두드리며 먹고 산다면, 그리고 매일 쓸데없는 것을 근심 걱정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서 칭얼거린다면 그때는 하나님께 얼마나 모독이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을 살피고 그 후에 떡을 먹고 잔을 마실지니라. 이 말씀은 너무나도 심플한 말씀입니다. 이제부터는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주위에 있는 믿는 형제들을 돌아보라고. 그들 가운데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입지 못하는 자들 있으면 그들을 도우라고 말씀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이것을 받았습니다. Good Neighbors라는 기관으로부터 받았는데 2015년 전 세계 빈곤 아동 돕기라는 제목의 팸플릿입니다. 고난주간 금식 운동이라고 하면서 10불이면 헤이리 아동이 한 달간 배불리 먹을 수 있습니다 합니다. 우리 금식 기간 동안에 우리 이제 고난주간을 맞아서 많은 성도들이 하루 한 끼 금식하는데, 물론 금식할 때 근원적인 목적은 시간이 아까워서,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서 그 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목적을 달성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금식함으로써 세이브한 돈, 그것이 10불이건 얼마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는 분은 그것을 저축에 두었다가 우리 부활절이건 아니면 그 다음 주이건 거기다가 빈곤 아동 돕기라는 제목을 붙여서 헌금을 해 주시면 그것을 Good Neighbors에 보내서 특별히 믿기에 고난당하는 자들, 먹지 못하는 자들, 그들에게 보내려고 합니다. 원아홉기는 이번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평생 살아가면서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자신을 잘 살피고 그 다음에 떡을 먹고 잔을 마심으로써 우리를 통해서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주의 자녀들이 주님의 사랑에 부딪히고 은혜에 부딪히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계속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그동안 수없이 성찬식을 거행했지만은 오늘 주님께서 고린도전서 11장을 통해서 주신 말씀의 뜻 모르고 참여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들의 구체적인 죄 가운데 하나 알게 하셨사운데 동일한 죄를 되풀이짓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이지만 늘 자신에게 고정된 눈을 이제는 주위의 형제 자매들에게 돌리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자원 허락하신 것, 주님의 나라와 그 의의를 위해서 맡기셨다는 것을 순간순간 기억하고 이제는 나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내 자녀들의 육신의 축복을 위해서 사용하던 모든 것들 이제는 주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담대한 믿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주님 앞에 나와서 성찬식을 참여할 때마다 담대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마다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중에 세상을 떠나 주님 배울 날을 담대하게 고대하고 소망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거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 하시겠습니다.